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 보통 이해하는 대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나 여기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콩을 심었느냐 팥을 심었느냐 얘기는 사실은 아니고 아마 동일한 것을 심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심었느냐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서신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신앙적으로 심고 있는데 그 본인이 가진 신앙을 성령으로 심지 못하고 육체를 위한 것으로 심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육체를 심고 성령을 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의 실천이랄까 신앙에 대한 순종이랄까 하는 문제에 대한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이 가을이 되어 이 추수 수확기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나 또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도 다 노력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이 이렇게 땀의 결실이 풍성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감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신앙을 지켰다든가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한 그 보상으로서의 승리, 만족 이런 것들이 이 감사절에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상의 논리로 감사를 논하는 것보다 성경은 이 추수라는 것이 갖는 또는 생명체가 가지는 그 풍성한 결실에 대한 이해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18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였던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비유는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성장과 결실을 막는, 말하자면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 대해 지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같은 것에 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충분히 말할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결실은 생명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그 씨가 약했다든가 그 씨가 그 생명을 가지지 않은 쭉정이었다든가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동일한 씨인데 어떻게 이런저런 이유로 결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를 말하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씨는 그 결실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생명 자체에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렇죠? 길가에 뿌려진 것은 씨가 나빠서가 아니라 길가이기 때문에 새가 먹어버렸고 돌짝밭에서는 씨가 옥토에 떨어진 씨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랐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했습니다. 동일한 씨앗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라든가 그래서 허락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들은 그것 자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을 때 그 허락된 구원이라는 생명의 본질 속에 그것이 자라나고 결실할 힘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길가밭이 되지 말고 돌짝밭이 되지 말고 가시떨기밭이 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죠. 물론 동일한 선상에 이런 비유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하인에게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오래 후에 돌아왔습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뭐죠? 그걸 갖다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있었던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그것 자체로 자라나고 결실하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고 그걸 어디다 감추어서 그 활동을 못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확인이 됩니다. 이 종은 그 돈으로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당연히 돈 노릇을 하게 해야 되는 걸 막은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가진 자가 다섯을 남기고 두 달란트 가진 자가 둘을 남긴 것 같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나 달란트 비유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준 생명, 우리에게 준 구원의 보화들은 그것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결실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을 수확에 대한 감격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정당하게 보상하셨다라는 식의 감사로 보통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은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고 우리의 수고를 누군가가 보상해 줬다보다 더 크게 가을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결실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절에 대한 이해는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그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또는 누가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냐의 구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양으로 만들고자 하는 약속과 그 계획과 그 뜻이 완성되는 날이라 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심판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는데 심판으로 특징 지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벌을 받는 날 거기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에서 제외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뜻한 것이 그 결국이 드러나는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허락하시고 그 목적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드러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수확이라는 것은 다만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봄에 허락한 심는 씨앗들이 결국은 저렇게 결실하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종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약속한 것들을 지금 이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을은 이 모든 수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능력이 결국은 이 승리를 이끌어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절이죠. 내가 한 것이 어떻게 헛되지 않았는가, 내가 한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보상하셨는가 보다 더 깊이 기독교 신앙을 존재케 하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목적하신 것이 어떻게 풍요롭게, 어떻게 충만하게 그리고 실패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해마다 보여주는 계절이죠. 그게 우리 감사절에 대한 신앙적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별로 만족해하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생각에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점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우린 잘한 것이 보상받는 것이 종말이고 내가 노력한 것을 보상받는 것이 추수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더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부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불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가 우리와 의논을 하거나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빌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모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악된 거부 속에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가 죽음으로 이제 구원이 허락되지 우리가 그에게 매달려서 구원을 받는 것까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사실은 성립시키는 근거고 원리입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우심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그 구원이 시작에만 은혜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던져진 책임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만들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받아서 심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우리가 잡아당겨오거나 가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계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봄에 씌은 씨앗이 가을에 결실하는 기간과 조건과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매년 인류에게 그의 은혜와 복을 가르치고 나누고 계십니다. 가을의 수확을 보는 모든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 가을을 만끽할 이유가 있다. 나는 노력했다. 나는 땀 흘렸다. 그리고 나는 신앙을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라고 정당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 가을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 나는 배짱이었다. 나는 여름에는 놀고 물론 봄에도 놀았고 이 가을에도 놀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부요한 결과를 주셨다. 나는 그래서 면목이 없지만 참 감사하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만 배짱이고 나머지는 다 개미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맞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무엇을 위하여 심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신자가 육체를 심고 성령을 심는 비교가 아니라 아마 신앙을 심고 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을 심고 있을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썩을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의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이건 서신서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의 결과를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다운 승리와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대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가을을 신앙의 승리로 자랑스럽게 맞이하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몇 없다고 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끄럽게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보통은 보편적인 경험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이 문제는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5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육체를 따라가지 마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실패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지 않아도 가을은 옵니다. 그걸 다만 그 계절의 당연한 순환 논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시되 그 종말론이 심판이라는 것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측면에서 가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너 준비한 대로 보상받는다. 그래서 배짱이가 겨울에 벌벌 떨고 도움 구걸을 하고 다니고 라는 식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하고야 마신다라고 가을을 기억하라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가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을의 부요함과 풍성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그 결과에 내가 늘 과정과 결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늘 가슴이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내 무지함과 게으름이 가을을 거부할 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을 방해할 수가 없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그냥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봄, 여름을 이렇게 봄, 여름 합쳐서 4, 5, 6, 7, 8, 한 5개월 내지 6개월을 한 일주일쯤 성실할 겁니다. 그 일주일이니까 한 일주일일 리는 없죠. 7일간을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내가 이래선 안 되지라는 기특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거면 괜찮은 겁니다. 조금 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가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 종말, 그 나라에 살아야 하는 나라는 생각을 여기다가 도입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 안에서 살아야 할 내 운명이 부끄럽지 않게 하루만 더 성실하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8일. 8은 우리나라에선 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9는 가야 돼요. 아흘. 기왕 9까지 왔으면 10은 채우자. 이렇게 자기를 부추기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일주일밖에 못했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에게 제가 보니까 별 효력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욕을 먹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매도 없습니다. 무슨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매도 없고 나머지는 사실은 용서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 뒤를 돌아볼 때 내가 괜찮았던 때가 언제 있었나 돌아보면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괜찮았던 날은 없고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 이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 훌륭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지. 저 사람이 훌륭한데 난 왜 저렇게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안 들더라고요. 제일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 나보고 그렇게 살면 괜찮게 사는가?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제일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안 가르치시죠? 너 세상에 나가서 병신돼서 죽을래? 내 손에 죽을래? 이렇게 가르치시죠?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괜찮다. 그죠? 지금 하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내일 하자. 이렇게 따뜻하게 키우십시오. 넉넉함으로 키우십시오. 넉넉함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닥달하시지 않습니다. 저들의 무지와 미련함과 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까지 다 감수하십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은 순교까지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책임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넉넉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어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마라 라는 이 가르침이 무엇 때문에 등장하느냐 하면 육체를 따라가면 망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승리한다 라는 얘기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적이지 않은 것,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신앙적인 것을 구별하는 법으로 나옵니다. 육체를 따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거기에 나열된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거든 아무리 명분이 오라도 잘못 가고 있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으면 뭐가 나타나느냐? 거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가 아닙니다. 맺자라고 얘기해서 틀릴 건 없지만 이것은 내가 바로 가고 있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느냐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2절부터 다시 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냐? 성경 안에 약속된 그리고 명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허락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갖다 감추어 묻어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다가 심어 나라는 존재를 성령을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결실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추수라는 것은 종말론적이며 존재론적입니다. 이 일은 어떤 사건이 아니며 보상이 아니며 우리 자신에 관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모든 수확하는 것들은 그것이 다 그 수확을 한 나무, 그 수확을 하는 어떤 존재의 그 당연한 결실들입니다. 그 추수를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져야 하는 완성, 그 결실들을 이루고 있는가를 봐야죠. 보상을 받는 어떤 손에 쥐어지는 결과물과 소유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결실을 하고 있는가, 익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절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말씀으로 비교해 보시면 우리의 감사거리들은 사실 세상의 물건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먹어가는 나이들, 그래서 이제는 젊음이 아니고 힘도 없고 또 세상적인 어떤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우리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사실 의식하고 노력한 것이 얼마 없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고 계시고 맺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점검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요 이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요함과 충만함과 풍성함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약속받은 자리인 것을 이제 기억하고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잊고 있고 우리가 관심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의 생애를 지키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우리 신자된 인생에 더 깊은 헌신과 충성과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굳게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